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2월 19일 수요일. 하나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 에베소서 1장 9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이 본문은 예정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또 다른 사람들은 멸망받도록 예정되어 있는가? 이 구절과 다른 곳에서 예정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오리조 자체는 하나님이 역사를 정해놓고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단순히 미리 정하다라는 의미이다. 물론 그 방식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미리 정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고려하면서 미리 정할 수도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이 후자라고 말한다. 미리 정하셨다고 번역된 용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에 대해 미리 아시고 그것을 고려하여 미래에 대해 계획하셨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필요한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 그분이 바라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역사를 섭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선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일어나도록 결정하신다는 의미인가? 에베소서 1장 9에서 11절만 따로 떼어내어 읽으면 본문이 이런 관점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앞서 살펴본 많은 본문과 모순된다. 성경이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구절들을 서로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인 의미와 보완적인 의미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가지의 차이를 인식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일이며 모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가진 보완적인 의미는 때때로 하나님이 선호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을 포함한 다른 모든 요소를 이미 고려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의 뜻의 보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에 필요한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는 그분이 바라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역사를 섭리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묵상. 하나님의 예지는 강력해서 나쁜 선택을 포함하여 사람이 내리게 될 모든 선택을 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인간의 선택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진리에서 당신은 어떤 위로를 얻게 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소수의 구원자만 예정하지 않으심. 그분께서는 그처럼 많은 사람이 사탄의 깃발 아래 서서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는 반역자로 활약하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 세상의 구속주께서 당신이 사신 후사들이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죽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처럼 적은 수의 사람만 접촉하여 구원하게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그처럼 많은 사람이 큰 배교자와 동일한 노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언보감 2권 511. 우리가 내린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이끄시기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의 삶에도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생애가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길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 시편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1983년 그해는 제가 서울에 있는 삼육대학교 신학과 1학년에 입학했던 해입니다. 너무도 어렵게 사시던 부모님께서 겨우 수업료 내주시고 한 달 기숙사비 받아서 손에 들고 서울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한 손에는 이불 보따리를 들고 한 손에는 이불 옷 몇 가지를 챙겨들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도착해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 한 방에는 4명씩 생활하게 돼 있었는데요. 2층짜리 침대가 2개씩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는 연탄을 때는 난로가 또 놓여 있었습니다. 아래층 침대에는 먼저 학교를 다니던 선배들이 생활을 하고 2층에서는 이제 갓 들어온 신입생들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입생이었기 때문에 2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천정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천정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천정을 잘 이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외울 것이 있을 때마다 그 천장에 붙여놓고 자리에 누워서 외우는 것입니다.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천장에 가장 많이 붙여놓고 외웠던 시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외우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시편 8편이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천여 년 전에 베들레헴 한 언덕에 살고 있던 한 작은 목동이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목동에 대하여 예언의 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목동은 순박한 목동이었다. 그는 미천한 양치기였다. 그는 외로운 양치기였다. 그는 겸손한 양치기였다. 그는 천한 목자였다. 그런데요, 이 순박하고 미천한 외로운 양치기 소년이 특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특기는 양들이 풀을 뜯고 한낮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그늘을 찾아 졸거나 잠을 잘 때, 또 집에서 너무 멀리 양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외롭고 황량한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야 할 때는 수금이라는 악기로 기가 막힌 연주를 하며 외로움을 달랬다는 것입니다. 이 목동은 수금을 잘 타는 특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했고 특별히 그의 취미는 시를 쓰는 것이었는데 이 소년은 자기가 시를 쓰고 그 쓴 시에 노래를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년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왕을 지냈던 다윗입니다. 목동 다윗입니다. 그날도 다윗은 양떼들을 데리고 고요한 들판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하루 종일 풀을 뜯던 양들도 서로 몸을 의지한 채 잠이 든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문득 다윗은 수금을 켜던 손을 멈추고 별빛이 찬란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장엄한 하늘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하늘의 모습은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장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한 편의 시를 읊었는데요. 감동받은 시를 읊었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거신이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그 고요한 밤에 온 우주 속에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볼품없는 다윗과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한없이 크고 한없이 넓은 것 같은 이 지구가 이 우주에서 얼마나 볼품없는 그리고 작은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살고 있는, 생물체가 살고 있는 별은 우리 지구가 유일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태양계도 은하 속에 변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2천억 개가 모이면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하나의 은하가 됩니다.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 별이 2천억 개가 모여야 하나의 은하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은하가 태양처럼 빛을 내는 별 2천억 개가 모인 그것을 은하라고 하는데 이 은하가 과학자들의 표현에 하면 이 우주에는 어떤 과학자는 1천억 개, 어떤 과학자는 2천억 개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지요. 이 빛의 속도로 달려도 끝까지 가려면 50억 년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자의 생각일 뿐 실제로 이 우주가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감히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의 광대함, 광활함입니다. 그런데요, 그 엄청나고 광대한 우주 속에서 태양처럼 빛을 내는 별도 아닌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없는 이 지구, 이 지구에 사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3층 하늘 보좌에서 보면 먼지 조각보다도 더 작은 이 지구를 위하여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한 거기까지 마음이 미치자 다윗의 마음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과 그 감동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은 사람들을 얼마나 값어치 없이 여기는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정말 값어치 없이 여긴다는 것을 저는 얼마 전 한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탤런트인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김혜자 씨는 월드비전 친선대사로서 아프리카 또 인도, 아프가니스탄, 때로는 우리 북녘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 등을 다니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김혜자 씨가 쓴 책에 보면 지구상 60억의 인구 중 12억 명이 하루에 1달러, 약 1,000원 정도 되는 돈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1억 5천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집이 없어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잠을 잡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덮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김혜자 씨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줄이었는데요. 케냐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에꽈무 집 앞에 앉아있을 때 저 멀리 들판으로 얼룩말떼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와서 처음 보는 야생 동물입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 하면 곧바로 야생 동물을 떠올립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야생의 초원에서 뛰어노는 동물의 왕국만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프리카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는 듯. 마치 전쟁과 기근, 굶주림으로 매일 수만 명이 죽어가는 일이란 전혀 없다는 듯이. 왜 세상은 사자와 기린과 얼룩말들은 보호하면서 이 죄 없는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게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물론 조금의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릴라가 300마리가 죽었다고 하면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어대면서 하루에도 수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침묵할까요? 이상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3천만 명이 비만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 비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북한 동포의 숫자보다 더 많은 3천만 명이 비만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3,300만 명이 기근으로 죽어갑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살이 쪄 비만으로 치료를 받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중국을 비롯한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애완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그 애완견들, 그 애완견에게 먹이는 사료값만 모아도 아프리카처럼 또 가난한 나라의 치료비로도 쓰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이런 곳입니다. 한쪽에서는 배불러 죽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곳. 이 땅에 사는 짐승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환을 씌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눈에 보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환을 씌워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통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은 요한복음 5장 가운데 베데스다 우물 곁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3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는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온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약 12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고 한쪽에서는 제사장들의 율법 낭독 소리가 들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거기는 병이 든 수많은 환자들이 즐비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가 좋은 환자들은 그늘을 찾아 끼리끼리 모여서 잡담을 나누고 어떤 환자들은 뜨거운 뙤약배달에서 손으로 얼굴만 가린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들은 전설처럼 들려오는 한 이야기를 신봉하고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우물에는 전설처럼 들려온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 201쪽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이 그곳은 베데스다 우물입니다. 물이 요동할 때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투어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앞에서 죽었다. 그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에 뜨거움과 밤에 냉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별히 한 단어,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신봉하고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하여 그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눈을 끄는 환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그 사람은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눈에 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은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주목하셨을까요? 매튜엘이라는 성경 주석학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주목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은 이 베데스다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이며 이곳에 온 지도 오래된 왕고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고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표현이었을 것이다. 둘째는 그는 베데스다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시대소망 202쪽에 보면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물이 다시 동할 때까지 살아있을 가망조차도 거의 없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했던지 그는 다시 물이 동할 때까지 물이 한번 이렇게 동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물이 동할 때까지 살아있을 가망조차도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든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병든 것은 하나님의 잡에서 끊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자 환자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통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부모님도 쓸데없습니다.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친척들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친구들도 다 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혼자였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의 가족들이 그의 곁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의 곁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통할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 사람을 그 물에 넣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족들도 그의 곁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의 곁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물이 통할 때에 들어가고 싶지만 송장 같은 이 몸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실 때에 그는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아직도 연못가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억눌리고 억압받고 고통받을 때마다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38년 된 중풍병자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반응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공짝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누워있는 사람이 의심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복음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궁짝이 너무도 잘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참욕을 많이 먹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느냐고 눈을 치켜들고 따졌습니다. 예수님께 박해를 가하고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천한 38년 된 중풍병자 하나를 고치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먼지 같지도 않은 이 지구에 빛을 주기 위하여 빛과 같은 속도로 달려도 50억 년이 더 걸린다는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을, 해외 동포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찾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위대함을 소년 다윗은 한편의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와 질병으로 찌그러진 존재라 할지라도,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아야 될 사람,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건강기관. 이미 주식을 확보하고 있는 많은 사람은 그것을 기부할 수 없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그들이 주식에 투자한 바로 그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주에서 저주로 여행하면서 건강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바로 무덤 가장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이 건강기관에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그 자금의 부족으로 찾아갈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은 거기에 1불도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버몬트에 있는 한 사례를 들겠다. 이 형제는 일찍이 1850년에 안식일 준수자가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영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즐거운 마음으로 재산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재산이 줄었다. 그러나 건강기관을 위하여 긴급하고 불합당한 요청이 있게 되자 그는 100불에 해당되는 주식을 샀다. 어떤 곳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는 자기 아내에 대한 형편을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매우 허약한 상태이므로 도움을 받되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자기의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그가 당시에 그 기관에 넣은 100불만 소유할 수 있으면 그의 아내를 그 기관에 보내어 치료받게 하고 싶지만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에게 일부의 돈도 그 기관에 결코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일이 그르쳐졌으므로 그 일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 자매가 적어도 서너 주 동안 그 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바이다. 그녀의 남편은 배틀크릭을 왕복하는 여비 정도의 돈밖에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인류의 친구요, 진리와 거룩함의 친구는 희생과 관대함의 계획 위에서 그 기관에 대하여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그 기관 주식을 500불어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기부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의 남편이 기대한 책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그는 500불을 더 내게 될 것이다. 이 계획을 인정하는 자는 미시간주 몬트감 카운티 그린빌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여 그들이 기부하거나 출판소의 주식을 확보하듯이 그렇게 보유할 주에 투자하기를 바라는 액수를 말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진 후에 필요한 만큼의 기부금이 들어오되 액수가 적든지 많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 자금을 분별 있게 지출하도록 하라. 환자에게서 받은 돈은 할 수 있는 대로 합리적이 되게 하라. 형제는 그들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가치 있는 가난한 자의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불하기 위하여 기부하도록 해야 한다. 허약한 자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논밭을 경작하기 위하여 옥외로 나와야 한다. 그들은 급료에 대한 편협한 생각에서가 아니고 그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금전의 지출이 그들의 유익을 위한 자선 때문이었다는 관대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의 노동은 목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처방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급료와 훌륭한 투자와 수지 맞는 일과 주식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한 자선과 사랑과 동정과 희생이 의사, 관리자, 조력자, 환자, 도처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친구를 지배하는 사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혼들을 위한 사랑과 고통 중에 있는 인류를 위한 동정이 건강기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을 지배해야 한다. 질병과 사망이 성도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를 믿고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의사가 어찌하여 그의 봉사의 대가로 그리스도인 편집자와 목사보다 더 많은 급료를 받고자 기대해야 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일이 더욱 고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아직 입증되고 있지 않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일을 하고 그가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생명의 법칙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과도하게 일을 함으로 목사나 편집자보다 더 많은 급료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기관에서 한 몫을 담당하여 봉사에 대한 급료를 받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인색하지 않은 원칙에서 행동해야 한다. 단순히 급료를 위하여 기관에서 조력하는 자로 일하는 자는 아무도 기관에 남도록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과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추종자를 위한 사랑으로 성실하고 즐겁게 또한 희생 정신으로 그 기관에서 직임을 맡을 자가 있다. 이러한 정신이 없는 자들은 물러나서 그 정신을 가진 자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나의 판단에 의하면 건강기관에서 몇 주일이나 몇 달을 보내야 하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백성의 절반은 여비와 그곳에 머무르는 전체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가난 때문에 이와 같은 주님의 친구가 그분께서 그처럼 풍성하게 주신 축복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가? 그들이 허약과 가난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싸우도록 버려져야 할 것인가?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죠.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 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코끼리 마늘은 부추 속에 속하는 식물로 다양한 국가에서 작물로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종입니다. 일반 마늘보다 종자의 크기가 약 10배나 큰 것이 특징입니다. 마늘과는 다른 학명으로 분류되지만 유전적으로는 가깝습니다. 다만 마늘보다는 일명 서양 대파라 불리는 리크와 더욱 가깝고 맛도 비슷합니다. 일반 마늘처럼 아린맛보다는 양파와 마늘의 중간 정도 되는 맛을 가지고 있으며 쫑 부위의 맛은 리크와 정말 흡사합니다. 한반도에서도 코끼리 마늘을 1940년대까지 토착 작물로서 재배한 기록이 있지만 이후 종자가 해외로 반출되며 명맥이 끊겨졌었습니다. 2010년대 무렵에 다시 한국에 이 작물의 존재가 알려졌고 미국이 6.25 전쟁 시기 등에 과거 한반도에서 가져간 농업 유전자원 1,600여 점을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로 연구 반환하며 다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재배 농가들이 좀 더 생겨나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다만 많이 소비되는 작물은 아니어서 마트나 슈퍼 등지에서 흔히 볼 수는 없습니다. 인지도가 낮기도 하거니와 일반 마늘 맛에 비해 익숙한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잘 맞는 맛은 아닙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코끼리 마늘이라는 명칭 이외에도 대왕마늘, 황제마늘, 곰마늘, 무취마늘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먹는 코끼리 마늘 외에도 원예종 알리움 코끼리 마늘도 재배되고 있는데 둘이 완전히 같은 식물은 아니고 친척벌 정도 됩니다. 하지만 꽃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병충해에 무척 강하고 재배하기 쉬워 대충 심어도 어디에서든 잘 자랍니다. 씨앗은 마늘 뿌리에만 한 뿌리당 5개에서 10개씩 생기며 이름을 따라 일반 마늘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크고 마늘 쪽수는 보통 6쪽입니다. 작은 사이즈에는 서너 쪽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늘 향이 없어 냄새는 나지 않지만 일반 마늘과 다르게 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거나 일반적인 마늘 맛을 내는 요리에 쓰기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코끼리 마늘은 흑마늘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흑마늘로 만들면 쓴맛은 전혀 없고 단맛과 약간 한약 같은 건강한 맛이 나서 전혀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양념으로 사용할 때는 익혀서 으깬 다음 냉동실에 넣고 조금씩 소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히면 쓴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남습니다. 코끼리 마늘은 장아찌와 조림 등과 잘 어울립니다. 밥을 지을 때 2인분 기준 한 알 정도를 통으로 그대로 넣고 밥이 다 되면 저어줍니다. 그러면 마늘이 밥에 스며들어 먹기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끼리 마늘은 향이 진하지 않아서 밥에 넣어도 코끼리 마늘이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입니다. 양념 용도로는 볶음, 스프, 스튜 등에 넣어 먹거나 일반 마늘처럼 콩피를 해 먹습니다. 콩피는 시럽이나 기름에 식자재를 넣고 오랫동안 끓이는 기법으로 해외에서는 대부분 이 용도로 쓰이고 볶음에 쓸 때는 익혀도 약간 남을 수 있는 쓴맛을 중화시켜줄 파프리카 등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일반 마늘과 마찬가지로 잎과 줄기도 먹을 수 있으며 푼 마늘 때 요리를 해도 좋습니다. 코끼리 마늘은 단면을 잘라 물에 넣으면 거품이 많이 생기는데 사포닌 성분 때문에 거품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짝만 씻어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끼리 마늘은 일반 마늘과 비슷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스코르디닌 성분은 일반 마늘에 비해 약 2배가 넘습니다. 또한 알리신 성분뿐만 아니라 당뇨로 손상된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항산화 성분인 S-아릴시스테인 성분이 마늘보다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코끼리 마늘의 항균 능력은 일반 마늘보다 월등하게 강하며 다이어트 치료에서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인간의 고륙종에도 좋아 고륙종 세포에 대한 코끼리 마늘의 항암 활동을 확인했습니다. 코끼리 마늘은 고륙종 세포 생존력을 저하시키고 증식하며 형태학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 억제 효과가 세포 사멸과 괴사 유도를 통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코끼리 마늘은 암세포를 직접 억제했을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전이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에는 코끼리 마늘의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과가 있다 하여 지방세포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며 살이 찌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게재했습니다. 코끼리 마늘은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함으로써 생체 외 항비만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체중 조절 기능을 갖는 건강기능 식품 원료로서 혹은 더 나아가 의약품의 원료로서의 코끼리 마늘의 활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서 발간한 코끼리 흑마늘과 일반 흑마늘의 항산화 활성 비교 논문에서는 코끼리 마늘로 흑마늘을 만들면 일반 마늘로 만든 것보다 항산화 성분이 월등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코끼리 마늘에서 코끼리 흑마늘로 숙성할 때 총 페놀 함량은 약 12.6배 늘어났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증가했습니다.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일반 마늘보다 코끼리 마늘이 흑마늘로 숙성하는 과정에서 더 큰 폭으로 활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코끼리 마늘의 산업화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끼리 마늘 보관법은 간단한데 우선 잘 건조된 마늘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 후에도 잘 건조해야 하는데 건조라는 것이 통풍이 되는 곳에 비만 맞지 않게 두면 됩니다. 통풍이 되는 그늘에 두면 이듬해 봄까지도 상태가 좋습니다. 양파망에 넣어 걸어두거나 베란다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됩니다. 코끼리 마늘의 농사는 일반 마늘 농사와 다를 바가 없으며 5월에 마늘종이 올라오는데 잘라서 요리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관상용으로 재배할 때는 마늘종을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 주먹만한 보라색의 예쁜 꽃을 피웁니다. 수확은 주로 6월 중순경에 하고 지역마다 수확 시기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가나안에 정탐을 갔던 사람들 중 둘이 아주 커다란 포도송이를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가나안을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었지만 소수의 믿음 있는 자들은 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앞에 난관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